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고난주간 새벽에 하나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있기를 갈망하는 은총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자주 비틀거리고 넘어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드론 계곡을 건너서 겟세마네에서 그토록 처절한 기도를 드리셨음에도 또 주님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자화상임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에 고라떨어진 사람들에게는 빛도 어두움일 수밖에 없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에도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두움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인생이 어두움의 잠에 고라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밤과 같이 느껴질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므로 일생 진리의 빛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대한민국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는 건강하지 못한 가정의 모습으로 많이 얼룩져 있습니다. 가정이 허물어지며 가정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라옵나니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배우자로서 가정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각 가정에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인 부모가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함으로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소유물처럼 여김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여 부모의 삶을 무겁게 여겨드리게 하시고 가치 있게 여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현대에는 1인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가정이든지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가정이 되어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로 늘어가는 1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인 가정에는 혼자 살아보지 아니하고서는 이해받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혼자일지라도 더욱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서도 영적인, 사회적인, 신체적인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존재임을 확인하며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 계신 주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하는지를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임으로 바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311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쉽게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서 살피고 있는 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은 도저히 섞일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주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들만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본래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도 없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약속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즉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일을 했다면 이 이방인들에 관한 것을 뒤집으면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도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이스라엘 안에 있었고 언약 약속의 언약 안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있었고 하나님도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정반대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도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화평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던 담을 허셨습니다. 실제로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여인의 뜰과 그 바깥쪽인 이방인의 뜰 사이에 높이가 3규빗, 약 135cm 정도가 되는 담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그 담을 넘어갈 시에는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문이 여기저기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둘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게 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이제 또 특히 이방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외인과 나그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전의 신분인 이방인이었을 때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다는 의미입니다. 외인은 낯선 사람 또는 외국인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말 그 중에 군이라는 그 접두사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가외로 더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군말하지 말라고 할 때 그 군입니다. 군말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군자가 들어간 우리말 가운데 군 식구가 있습니다. 원래 식구 외에 덧붙여 얻어먹고 있는 식구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는 형제들의 자식들을 데려다가 함께 사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집에 항상 한두 명 정도는 그 사촌 형들이나 누나들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저희 집도 정말 가난한데 그 친척들이 없었던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집안일도 서로서로 거들어서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본래 가족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외인입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는 외부사람 또는 일시체류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들 역시 함께 살면서도 따돌림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인과 나그네는 둘 다 어떤 사회에 살지만 그 사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예전으로 하면 그 성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 밖에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지역이 아마 강남구 서초구일 것입니다. 그 강남구를 팔면 부산 전체를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강남이 서울 상징처럼 여겨지지만 과거에는 그 사대문, 즉 동대문인 홍인지문, 서대문인 도니문, 남대문인 숙례문, 북대문인 숙정문 그 안쪽이 한양이지 않았습니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만 해도 강남은 지금의 강남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0년 또 100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강남이 시큰둥해지고 뭐 용인이나 세종시 같은 곳이 강남처럼 될지 모릅니다. 또 어쩌면 통일이 되면 포천, 연천, 철원 이런 곳이 한반도의 한 중심이 될지도 모릅니다. 외인과 나그네는 본래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 나라에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그 거주증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외국에 살아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제가 스위스 제네바에 6년을 살았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연장, 체류, 허가를 받으러 관청에 갔고, 그러면 그 관청에서 새로운 허가증을 매년 보내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한 번씩 가고, 어떤 사람은 3개월에 한 번씩 갔습니다. 제가 당시 제네바에 살 때, 제네바에 사는 대부분의 제네바 시민들보다 종교개혁을 했던 장깔뱅에 대해서 제가 훨씬 더 많이 알았을 것입니다. 또 장깔뱅이 목회했던 쌍피에르 교회는 그 누구보다도 많이 갔고 또 깔뱅의 묘지가 있는 그 빨랭빨랭 묘지도 더욱 그러했습니다. 제가 처음 그 깔뱅의 묘지가 있는 곳을 찾아갔을 때 그 묘지 관리인에게 그 깔뱅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는데 그분도 어디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고 하나하나 찾아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제네바에서 봉급도 받고 그쪽에 있는 시장에서 물건도 사고 다른 사람들이 다니지 않던 구석구석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년짜리 거주 허가증으로 살았고 제네바 시민들은 그냥 오랫동안 그런 거 없이도 살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거주 허가증을 연장해 주지 않으면 저는 떠나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외인이고 나그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에 장정이 60만 명이었습니다. 그 장정은 거의 대부분 아마 가장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은 그 60만 명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떠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때에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떠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거의 아마 고센 땅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거기서 일을 하고 자고 먹고 어울려 지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후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속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신분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방인 유대인의 구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19절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즉 시민이 이제는 되었답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신분이 외인과 나그네였는데 이제는 시민과 가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민은 국민과 같은 의미입니다. 고대에는 그 국가가 대부분 도시 국가 형태였기 때문에 국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시민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나라의 시민 또는 국민이 된다는 것은 몇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는 다른 나라와 반드시 경계선이 있고 시민은 자기 나라 경계선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고대 도시에서는 아침에 그 도시의 문을 열었다가 저녁이 되면 닫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열었습니다. 그 도시 안에 사는 사람과 밖에 사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성문이 닫히면 그 도시 안쪽에 있는 사람과 도시 바깥쪽에 있는 사람과의 거리가 불과 몇 미터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도시 안과 도시 밖이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구분이 생깁니다. 혹 문을 그 닫았을 때 외적이 침입해 온다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보호를 받지만 성 밖에 있는 사람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결정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교회는 가끔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사람과 실제로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형 중에 하나가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그러니까 약 135m, 넓이가 50규빗, 22.5m, 높이가 30규빗, 13.5m였습니다. 상당히 큰 배입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노아가 그 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살던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은 노아가 배를 만들고 있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는 노아 가족 8명만 탔습니다. 홍수가 나고 나니까 노아가 배를 만드는 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노아 가까이 있던 사람들 모두 다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오직 노아의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족만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은 평소에는 차이가 잘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정적일 때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둘째는 한 나라의 국민은 같은 임금, 즉 같은 통치자와 같은 법 아래에서 삽니다. 세상 어떤 나라에도 국가 원수 그 형태가 대통령이든 왕이든 수상이든 국가 원수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그 국가 원수를 정점으로 해서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국가 원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또 국민들을 어려움 속에 빠뜨리기도 하고 도탄에 빠진 국민들을 건져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은 자기 나라의 법을 지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자기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교도소를 가거나 아니면 이민을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임금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교도소를 가거나 이민,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운전을 할 때에 우측 차도를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에서는 왼쪽 차선을 따라서 운전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 자동차를 가지고 호주나 일본을 가서 운전을 하는데 우측길로 운전을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3초도 지나지 않아서 저 차 외국에서 왔구나라고 금방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임금님으로 모시고 사는 시민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금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복종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길로 운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외국인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민과 국가는 운명을 같이 합니다. 즉 국민과 국가는 한 몸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이 월드컵에 나가서 승리하거나 16강 더 나아가 8강에 들게 되면 국민들은 그것을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는 그 운동장에서 공을 찬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라운드에서 뛴 선수들과 동일한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국가가 망하고 나면 비록 자신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은 그저 휴지 조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또 아무리 많은 학문적인 업적이 있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무국적자가 됩니다. 그 영화 터미널에서 그 빅터 나보스키가 그랬나요? 예, 톰 행크스입니다. 그 동유럽의 작은 나라 크로코지아에서 뉴욕 입성의 부품 꿈을 안고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는데 조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라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미국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서 머물 곳이라고는 그 JFK 공항밖에 없어서 거기서 지내는 것입니다. 국력이 강할수록 그 백성들은 자부심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가 자신의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자랑할 것입니다.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전 세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가끔 영화에서 미국 사람들이 인질이 되었을 때 나는 미국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즉 그 말의 의미는 당신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미국에 가면 영어를 해야 하고 잘 못해서 주눅이 듭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은 한국에 와서 영어로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영어도 잘 말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한국말을 말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영어를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럼에도 큰 소리 칩니다. 예, 아쉬운 쪽이 우물을 파는 법이지 않습니까? 국력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고 또 우리에게는 세상에 있는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민권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국가는 국민을 책임져 줍니다. 특히 위기에 그러합니다.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2차 대전이 발발하자 라이언의 집안에서 네 형제가 전쟁터로 나갔는데 세 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 사실을 한 어머니가 비탄에 빠졌고 미국 정부는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 제임스 라이언을 반드시 구해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톰 밀러 대위, 역시 톰 행크스입니다. 일곱 명의 대원들과 함께 그를 찾으러 간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십니다. 스가랴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얼마나 많이 노심초사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바울이 된 사울이 처음에 주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오려고 그는 다메섹까지 가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끌어오려고 다메섹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약 250km나 됩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의 증오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울아, 사울아, 너 죽을래입니다. 주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으로 주님이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외인이었고 나그네와 같았던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가족으로 삼아주신 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고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얻게 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를 그렇게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 즉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만 합니다. 우리 각자 각자가 가정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일터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교회에서 함께 지어져 가십시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잘 지어져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다운 가족이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주님과의 대화로 시작하는 은총이 일평생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나 언약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의 보좌에까지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불화 상태인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평화의 관계가 되게 해주시며 우리를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외인과 나그네였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국민은 국가가 베푸는 혜택을 받는 것만을 즐기지 아니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무도 잘 감당하는 건강한 천국 시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를 각자의 인격에 맞추어 대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신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주님 안에서 더불어 지어져 가게 하시고 가족들이 가정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고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함께 지어져 감으로 우리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더 맑아지고 밝아지며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의 평생이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고 주님과 더불어 마침으로 매일매일이 주님의 은총과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한 성전으로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